이 시간 함께 선고할 말씀 로마서 4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깊고 비밀한 뜻들을 깨달아 아는 일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두게 하시고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는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주의 말씀의 본뜻에 근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초청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주 동안 로마서 강의를 하지 못함으로 전체적으로 연결할 필요성도 있거니와 무엇보다 로마서의 큰 단락인 1장부터 4장의 내용이 오늘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요약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자요 불의한 자요 그리하여 이런 인생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과 부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확실히 믿어져서 우리 밖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나는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단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이성으로서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을 논증해 갔습니다. 지정의의 부패를 이야기했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가득한 컵에 파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컵에 있는 물 전체가 농도는 좀 다르겠지만 다 파랗게 변하는 것처럼 인간은 어느 한 부분에 걸쳐서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 걸쳐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깨닫고 아는 지식에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을 느끼고 좋아하는 감정에까지 인간의 타락과 부패는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람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도 어떤 사실을 깨우치면서 지적 희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이랄지라도 사실과 관계된 지식은 가질 수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진리와 관계된 지식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지식은 왜곡된 지식이요 일그러진 지식이요 그리하여 참되게 아는 것이 사실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하다 하신 것을 택하지 않고 도리어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택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래 기사에 클릭을 한 번만 하면 정말로 낯뜨거운 그런 기사들이 계속 팝업창으로 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낚시 미끼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은 뜻을 정하는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의지는 매우 완고하고 강박합니다. 무엇을 말하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는 그 지식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인간의 반역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는 곳이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애써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의 거룩한 뜻과 법도도 서스럼 없이 짓밟습니다. 이전에는 동성애 하면 혐오스러운 죄라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전에 간음, 그것은 괜찮다, 합의하면 괜찮다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진노는 하늘에서 무슨 벼락이 떨어지거나 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인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똥을 마치 밥 먹듯이 먹는 그런 사람처럼 더럽고 추악한 것을 밥 먹듯이 먹고 사는 그 상태에 처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확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다 지켜야 했나이다 라고 맹세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고 고상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실제 인간에게는 그 선하고 고상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술, 문화, 인문학을 말하면서도 그의 삶의 뒷구석을 보면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이 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대학 교수들, 유명하다라는 소설가들, 시인들을 보세요.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후면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은혜를 입지 않고는 모든 사람은 무력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한 참된 할례를 받아서 인간의 부패한 성품이 처리되지 아니하는 한 육신의 생명과는 다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 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주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탁월한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이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일 뿐이에요. 그 좋은 예가 제가 뭐 소설가, 시인, 인문학자, 예술가를 말했지만 또 한 예는요 사회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사회에서 야권에서 또 시민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을 잘 보십시오. 나서면 공평과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일에 말은 하고 그 일에 물질에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그의 일반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조차 올바르지 않아요. 공적 선을 행한다? 자기 개인의 삶조차도 올바르고 바르지 못한 사람이 무슨 공적 선을 행합니까? 다 입술에 발린 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적 선을 행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였으니 애써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입으로 고백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그들은 입으로는 잘 가르치는데 삶이 못 따라준다. 그래서 실천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가르치면 나무라 할 데 없는데 가르침에 뒤따르는 행동이 없다는 사실을 나무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행할 마음은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위선과 외식은 자구책입니다. 실력은 없으니까 하는 것처럼 연극하고 위선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애처로운 거죠. 불쌍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위선자들의 표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몸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사실이에요.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까지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자처하는 선생들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사실을 바울이 지금까지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지만 그러나 율법을 받은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더 많은 죄가 뭘까요? 위선과 외식의 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으니까 위선과 외식으로 포장하는 죄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왜 성경에 담아뒀는가? 한국이나 일본보다 더 민족성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는 온 인류의 표본으로서 인생 중에는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담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3장 20절부터 21절에 나타난 바대로 이런 어두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아브라함 안에서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으로 위로받음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 지키고 살게 하신 그 옛 역사, 구약 역사와는 상관없이 다시 말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율법의 원리와는 상관없는 그 원칙과는 별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도 바울이 말한 두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의와는 다르게 나는 의가 없는 죄인이고 의를 행할 능력도 없는 무등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덮으시고 그분이 속죄소가 되시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죄로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의였고 바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나타났으되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을 마치 믿음의 의는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를 거스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인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의 의는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이미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3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한결같이 구약 역사에서 이미 증거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4장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는가? 그 이유는 바울이 앞서 증거했던 하나님의 의를 앞서 경험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대표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이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마태복음 1장을 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죄인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가리우시고 죄를 죄로 계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든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런 은혜를 입은 때가 언제였다고 말하지요? 무할례시였다. 이방인과 똑같은 상태. 아브라함부터 할례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적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날 때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도 강 건너편에서 이방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켰느냐 할례를 행했느냐 하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것과 관계없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의 근거로 앞세우는 율법과 그 다음에 할례와 관계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때는 무할례시였다라고 말씀했던 것이고 나아가 이런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과 관계없는 이방인에게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울의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그런데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두 가지 사실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 가지 원리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궁휼에 풍성한 그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의탁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된다.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창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면을 펴보면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핵심적인 복음의 원리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초로 삼고 성경의 이런저런 사실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뿌리는 아브라함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증거해 오셨고 그리고 이런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현듯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되고 마련되었고 심지어 에베소서에서는 영원한 작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 일들이 이미 계획되고 마련되어 왔고 그리고 전해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원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로마서 25번째 강의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이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소규의 경읽기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그분들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꼼꼼히 살펴보면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만화책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헛되게 성경을 치부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분은 너무 불쌍한 분이에요. 사람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믿어야 복음에 대한 더 깊은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필요 없다면 쪽복음 하나면 좋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권으로 주어져 있지 않고 물론 한 권으로 주어져 있지만 구약과 신약 39권의 구약 27권의 신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신을 제발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자기 할 일하고 하지 말고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좀 알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면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 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의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 자신의 시선을 내면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그 의를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에는 그 어떤 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빈손을 내밀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뱀의 물려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시선을 주께 두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시고 붙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약속을 맺어놓고 왜 율법을 주셨어요? 원칙을 바꾸셨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백신 보니까 뭐 원칙이 뭐 하루아침에 몇 번씩 바뀌더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권적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와 우리 안에 있는 어줍잖은 의와는 성격이 다른 완전한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반드시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 이외에 다른 은혜나 혹은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선행을 칭의의 도구로 혹은 수단으로 근거로 보게 되면 그 선행이 비록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일지라도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해버리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의 원리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솔리피데,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개혁자들은 그 때문에 이 사실을 그토록 강조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선행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선행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무언가?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질문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외치긴 한데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라고 물을 때 잘 모르겠고 주여 믿사오니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의 사람이요. 바울의 시점으로 오면 2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처럼 오래된 사람, 아브라함을 예로 왜 예로 들었을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 역사를 전공한 분들도 계시고 전공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역사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공부 왜 합니까? 과거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지 아니하면 역사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2000년 전의 사람, 지금으로 따지자면 4000년 전의 사람을 왜 요로 들고 있을까요? 단지 아브라함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이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이 따라가야 될 믿음의 조상이고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죠.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이 이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민족들이 그 자치를 따라가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성격의 믿음이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몸이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까지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 죽음과 같은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 하나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이런 자신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 강하여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은 자, 살 소망이 없는 자 같은 그런 자신을 살리시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저 모든 것이 뭐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믿음이나 혹은 자의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절망적이 되면 헛된 꿈을 꿉니다. 제가 중학교 때 복권을 산 적이 있습니다. 왜 복권을 샀는가 하면 저희 아버님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전셋집으로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복권을 샀습니다. 한 몇 개월 샀던 것 같아요. 3, 4개월 샀던지. 사람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소망의 근덕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힘들지만 그래도 퇴근하지 않겠는가? 이번 주는 참 힘든데? 주말에 오지 않겠는가? 아, 주말 근무네? 아, 그래도 주일이 있지 않는가? 주일도 때로 나가야 되네? 휴가 있지 않겠는가? 뭐 등등 이런 소망의 끈을 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께 대한 믿음이에요. 때로 우리가 한 인격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분이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크게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께 대한 믿음보다 그가 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버리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을 내팽개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하였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기미가 보여야 그 약속을 계속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약속을 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조짐을 주지 않으셨어요. 99세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칭찬하기 위함이거나 불가능은 없다 하는 이 사실을 교훈하기 위한 모범의 예가 되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부패하고 무능하여 돌이킬 수 없는 죄인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몸과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방불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생명 잉태가 불가능한 자신과 사라의 몸을 살리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믿었던 것이죠. 이 근본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흘러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법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라는 말에 여러분의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물론 대단하지만 이것을 아브라함의 공적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박수 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 바울이 표현한 바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에 박수치면서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1절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읽으면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는 말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며 라는 표현 이외에 다른 표현은 모두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전적으로 설득된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설득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강화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애써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자기 전부를 맡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이 아브라함의 것인 양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 그분의 것인데 아브라함의 것으로 계산해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4천년 전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2천년 전에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도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들도 의롭다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하여 돌이킬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내가 죄인이지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20절부터 21절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는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에 의해 설득된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우사가 되고 내 우선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점점 몸은 노쇠해지고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었겠습니까?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해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율법을 즉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100세 가까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이것 역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감정적 동의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약속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의지적 행동도 수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지정의로 타락한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를 새롭게 하시고 지성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여기 여겼다라는 이 말,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잣대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잣대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간주했다 하는 뜻입니다. 의인이 아니고 아브라함 역시 불의하고 경건치 못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의인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도 불경건하고 우리도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세요. 간주한다고 해서 허상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나 우리 연산교회 교인들이나 지금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다 관계없이 누구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다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록한 목적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만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관계가 되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이스라엘 역사를 거스르지 않다라고 말씀했죠. 믿음을 근거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이런 면에서 율법과 옛 이스라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확대하면 옛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구속 역사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통째로 다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연상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습니까? 저와 안동을 비롯한 화성교회 교인들 그리고 함께했던 분들 헌신한 분들이 있어서 현상교회가 개척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면 뭐까지 다 부인하는 셈이 되죠? 제가 현상교회에서 했던 사역만이 아니고 제가 이전에 화성교회에서 했던 사역, 화성교회 교인들의 도움들까지 다 부인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제가 쉬운 예를 들긴 한데 이것은 사실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몰라요. 이런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그가 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들이 가진 믿음과 그로 인해서 받는 은혜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신약시대 성도들, 좁혀 말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와의 연결을 위해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리고 16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17절 18절에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복음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믿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처럼 로마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딴 생각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러시면 안 되죠. 이번 주간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청년부 특강 두 번 해야 되죠. 새가족 성부 따로 인도하죠. 저를 봐주시더라도 좀 들으세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좀 깨어 계십시오. 세례문답시에 당에서 질문을 합니다. 저희 교회 당의 문답이 어렵다라는 근거도 없는 소문이 중고등부 학생들 안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세례문답시 당회에서 질문하는 이유는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저는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기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주님이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하면 대답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고 역질문을 하다 보면 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에서 떨어지는 거지. 저는 시종일관 주님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는 믿음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점에서 같은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조금 더 제가 논증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단지 육신의 불가능을 넘어서는 그래서 100세된 노인도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고 자신의 후사, 약속의 후사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로 얻은 생명과 같았어요.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생명의 실제입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취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였어요. 증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표가 이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신약 성도들의 믿음이나 믿음의 내용도 동일하지만 믿음의 대상도 동일하지만 믿음의 성격도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7절, 24절, 25절, 19절도 보세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었고 죽음을 몸에 이고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상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시대에 제정신으로 산다는 게 기적일 정도예요. 우울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하고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범죄한 우리의 대리자와 대표자가 되게 하셔서 십자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로 죄값을 치르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아브라함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죠.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죽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겠다는 사실을 믿었죠. 우리도 누구를 믿습니까? 약속의 후사인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종표로 주셨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죽은 것이었죠, 사실. 그런데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이고,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빼버리면 복음이 헛것이라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6편을 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왜 인용했습니까?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다윗이 예언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자, 봐라, 다윗의 묘는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 시편 16편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한 것을 믿는 것이 왜 의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대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내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줬다는 말은 넘겨줬다는 뜻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는데 넘겨줬다는 말과 똑같은 원이 내어줬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빚잔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울러 우리님께서 왜 살아나셨는가? 자신이 죄 때문에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자신을 믿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였습니다. 이게 이사야 53장의 예언이죠.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의롭게 하고 죄악을 담당한다. 그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 때문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시 사심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간주해 줄게. 그냥 의롭다고 간주해 줄게 내가.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셨다가 돌아가셨더라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야만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는 그분의 의와 그분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뭐냐? 부활은 그에게 작용하였던 사망의 세력을 중지시킴으로 죄의 절대적인 결과가 종점에 이르렀다. 죄의 영향력은 끝이 났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죄의 싹신 사망을 우리는 맛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죽음은 죽을 수 있겠지만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른 것은 좀 모르셔도 칭의의 복음만큼은 올바로 믿고 확신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신 칭의의 복음을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확신하고 이 칭의의 복음의 터전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칭의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없이 어떻게 신앙의 성숙이 가능하며 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칭의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삶의 구조가 되고 뼈대가 되어져서 아무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심지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꼭 붙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의 도리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빗나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종도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그들의 영혼의 귀에 선포되고 그 심령 가운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말미암는 참된 죄사함과 영생과 의와 또한 참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